자,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인간이 보기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철전지의 원수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야말로 타락한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인 중에 사울을 좋게 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때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가 예루살렘 밖에 그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거기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 옥에 가두어 버리겠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잔멸하여 버리겠다. 그래서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디스트로이, 완전히 붕괴하고 깨트려버릴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게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교인들은 사울을 보면 얼마나 두렵고 떨렸고 이가 갈렸겠습니까? 특히 오늘 이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지금 사울이 눈이 멀었는데 네가 가서 고쳐줘야겠다. 하나님, 그가 누군 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막 핍박하고요, 여기도 지금 제사장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 놈을 살려주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내가 사울은 이 이방인과 이방인의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my instrument, 나의 도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선택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사울은 왜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겠습니까? 사울은 정말로 모세의 율법만이 구원의 지름길이라고 믿었어요. 모세의 율법만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고 율법을 지킴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메시아는 아직도 오지 않았고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 목수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그런 초라한 인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사울은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저 예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를 지었기 때문에 감히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사람들에게 속였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은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저 예수는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고 떠드는 제자들의 말을 거짓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고 그 특히 열심당인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고 그리고 이제 저 멀리 다미색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가노라. 이 사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사실 사울은 조금도 뭐 예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과 똑같이 생각하는 자기 인생관에 빠진 사람이 현대인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전도하면서 어느 분하고 약간 논쟁을 좀 했는데 그분은 불교를 믿는 분이에요. 불교의 세계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존중해 주지 왜 당신이 뭔데 나를 강요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해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맞죠. 그러나 정말 기독교 세계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만 천국에 간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는 저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구원해볼까라는 관점에서 이 얘기를 시도해보려고 하죠. 그러나 자기 세계관에 빠진 사람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철저한 무신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들이댑니다. 진화론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그 과학이라는 것도 신이 없다, 이 우주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정확하게 증명하는 게 못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갖다 들이대면서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 나는 확신하고 또 확신하건대 신은 없다, 우주는 자연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설득을 시켜서 그렇지 않다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왜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가 된 다음에도 그렇게 믿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해하기 전에는 몰라서, 아직 예수를 몰라서 세상의 세계관에 빠져서 그렇게 믿는 사람 보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 이 사울과 똑같아요. 사울도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펼쳐져가는 그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사울은 잘못 알았어요. 사울은 모세의 율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 인간에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아담으로부터 계속 발전해 나가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예언을 통해가지고 그 계시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가 완성입니다. 예수예요. 예수까지 발전해야 되는데 사울은 율법에서 딱 끝났고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세계관에 빠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 사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악당 같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게 행동하는 그 사울을 주권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내 뜻과 반대되게 행동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내 뜻을 가르쳐 주지 라고 하면서 이 3절입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말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5절이 중요해요. 사울은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이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살기가 막 살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살기가 등등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막 발걸음을 막 하면서 무리와 함께 군인들과 함께 다메섹 도상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빛이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이 사울에게 팍 비치면서 사울은 쓰러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밝은 빛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그리고 너무 눈이 부셔서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그러면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데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이 사울은 두렵고 떨림 속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혹시 제가 박해하는 예수는 아니겠죠? 제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고 있는 중인데 혹시 그들이 믿는 예수가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은 아니겠죠? 라고 하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는데 바로 그 바울의 그 고통스러운 그 마음에 비수처럼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맞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가 나의 백성들을 괴롭혔느니라. 네가 나를 모욕하고 네가 내 백성들을 때릴 때 내가 괴로워했고 네가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질 때 그것은 나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었고 스데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이었다. 왜 너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관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고의 충성된 일꾼이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점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함을 얻고 천국에 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울은 그것을 몰라서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게 행동했습니다. 원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기에서 예수,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완전 멘붕입니다. 멘붕. 멘탈 붕괴. 그의 인생과는 그의 이전의 인생은 완전히 파산이에요. 파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일에 처한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내가 충성된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된 생각이었고 잘못된 방식이었고 하나님 쪽에서 보니까 완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지옥으로 떨어질 존재라고 내가 생각된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없죠. 막 그리고 회개하고 막 바꾸려고 내가 뭘 잘못했나고 바꾸려고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철전지 원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피를 흘리시고 세우신 그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는데 앞장선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것은 그의 인생이 이전의 인생이 완전히 파산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전통, 가말리엘의 문화생, 뭐 오늘날로 치자면 하버드 대학의 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뭐 명문 있는 가문에서 그리고 뭐 화이트 칼라라고 볼까요? 이와 같은 좋은 계층에 있는 그의 인간적인 모든 좋은 것을 쫓아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반대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 사울은 완전히 그 자기 자신의 인생을 버리고 오직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노라. 그 이전에 그 히브리인의 혈통이나 또 그 지식이나 자기의 율법주의나 자기 인간의 그 뛰어남 이러한 것들을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난 뒤로부터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라는 이와 같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와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울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 한번 봅시다.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빛에 의해서 눈이 멀었고 그리고 자기 인생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힘도 없었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처절하게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과 정반대되게 행동하는가를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다. 물질뿐이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종교에 빠져서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흘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기독교에서 말한 기독교 세계관대로 이 땅에 초월적인 신이 있으면서 인격적인 신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그 목표를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대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었을 때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이니라 내 말대로 살라라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마침내 오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는 자들마다 그들이 구원함을 얻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고 그리고 이 성경에 말씀되어진 대로 저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그 다이아몬드와 온갖 12가지의 보석으로 치장되어진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거기에 생명수가 흐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움보다도 아름다운 것이 천국에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얻고 영원토록 영원의 행복의 대화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천국이고 그와 반대되는 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 위에 다른 종교에 빠져있고 무신론에 빠져있고 정말 사울처럼 자기 인생관에 빠져서 내가 확신하노니 신은 없노라 이 세상은 저들로 만들어졌노라 죽으면 끝이노라 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그 펄펄 끓는 유황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영원 멸절설을 통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나마 지옥의 고통이 없어요. 영원히 무의 세계에 빠지면 돼요. 그러면 참 좋죠. 너무 지옥을 무서워해서 그런 교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은 반드시 영원토록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는다. 이거는 뭐 누가 대충 서로 협의해서 야 지옥 없는 걸로 하자 그게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고 사울을 선택하셨을 때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울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의 과거의 삶이 천국에 가는 것과 반대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선택하여서 그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예수님 중심의 인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그리고 이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천국에 대한 상상이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이 바울은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자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그 철전지 원수 하나님은 그냥 심판해버리면 끝나요. 그래? 너는 내 뜻을 모르는구나? 내 아들을 핍박하는구나? 그래, 너는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지어다 라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사울을 그냥 죽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셨어요. 그 악당 중에 악당, 죄인 중에 교수인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눈이 멀게 하고 앞으로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사용하겠다, 내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예수님의 환상이 진실이고 그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다시 확증하기 위해서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환상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지금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야겠다.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하나님 그는 원수입니다. 아니다. 내가 그를 선택했다. 내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확신을 가지죠. 그래서 사울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오는 중에 보았던 그 예수님의 빛,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로 지금 와서 네 눈을 띄라고 해서 지금 온 것이다. 네가 길에서 보았던 그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대로 나에게도 말씀하셨는데 너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한다고 하는구나. 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눈이 뜨여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이렇게 이중의 환상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선택하시고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을 확신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확신시키셨어요. 그렇게 해서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렇게 해서 3일 동안 금식하였던 사울이 이제 눈이 치료되어져서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음식을 먹었다. 여기서 우리는 금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3일 금식도 상당히 큰 겁니다. 3일 금식도 하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40일씩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3일을 금식하고 성령을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바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 우리는 금식도 좋긴 하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힘있게 부르짖어야 돼요. 이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성경도 힘있게 읽어야 되고 찬송도 힘있게 불러야 되고 기도도 힘있게 해야 돼요. 너무 힘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하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잘 먹고 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이 그의 인생의 처절한 그 고난과 파산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이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눈도 멀어버렸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가,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닌데 나도 몰래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처절히 자기를 낮추면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 이 사울과 같이 때때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 1985년 1월 9일에 불가리아의 회중교회 목사인 히리스토 쿨리체브, 이 히리스토 쿨리체브라는 목사님이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제목은 그 교회에 회중들이 원할 뽑지 않은 국가에서 임명한 목사를 파송했는데 이 목사님이 국가에서 임명한 목사를 무시하고 자기가 설교단에서 설교했다고 그 제목으로 이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재판하는 동안 온 국민들이 조롱거리였대요. 세상에 국가에서 지네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에 서는 목사를 보내고 그 목사를 무시하고 원래 있던 목사가 설교했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다니. 그런데 이 목사님은 감옥에 갇힌 채로 8개월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 교도소에 있던 수많은 죄수들과 교도관들이 이 사람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날마다 죄수들을 대면해서 면담하고 그들에게 설교하고 그 다음에 교도관들에게 설교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보다 더 많이 설교했고 더 많이 구원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더 높은 섬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선교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사울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받은 만큼 그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 속에서 회심 속에서 사울은 그만큼 죽도록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래서 사울만큼 사울이 바울이 돼가지고 바울만큼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벤자민 시물크라 목사님은 독일 루터교 목사였습니다. 독일은 30년간의 전쟁이 구교와 신교, 캐톨릭과 개신교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구라파를 피로 물들이고 그 전쟁이 끝났는데 전쟁 후에도 여전히 구교와 신교의 대립이 심했습니다. 캐톨릭 세력이 개신교를 박해했습니다. 어느 날 벤자민 슈물크라 이 루터교의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가 다녀왔는데 자기 집이 완전히 누군가 불을 질러서 불을 탔습니다. 깜짝 놀란 목사님 부부가 잿더미 속에서 자기의 자녀를 찾는데 두 아들이 시커멓게 타가지고 타서 죽은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이 벤자민 시물크라 목사님은 찬송시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인생의 슬픔의 강물들이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쓸어가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가장 깊은 탄식은 우리를 그 깊은 시름에 잠기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심각한 고통과 슬픔에 주인이 되셔요. 그리고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을 끝까지 통과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정해놓으신 그 고통의 경계의 끝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다 통과했을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로 그랬어요. 그 고통의 끝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니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예수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과 육이 건강하고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한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항상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중에도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내 삶을 지도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을 의탁하며 승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 주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천국의 세계를 항상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두가 다 그곳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 아이다. 아멘.